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 핸드폰이 좀 버벅이면서 이제 좀 새로 바꿔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얼마나 썼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 한 4년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4년 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한창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또 저희 가정을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아직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첫째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 나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4년 동안에 참 세상은 참 빠르게 그리고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었구나 싶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챗GPT 이런 것들이 사실 개념은 있었지만 익숙한 것들이 아니었는데 참 4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운전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거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편리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이 편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안하십니까? 참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만큼 안정되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강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여도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됐쯤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지나가면, 나의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줄곧 하지만서도 과연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얻는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안정되지 않고 끝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였던 본문의 앞부분 3절을 보면요, 참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여서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5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뜨거운 열성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 구원의 손을 높이 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막상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적한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높은 벽, 그 문제의 벽들을 보면서 그곳에서부터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막상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2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요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강일까요? 평강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주께서입니다. 사실 이 주께서의 우리의 동그라미가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그가 이루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내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야 해.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잘 열어줘야 해. 사람들의 관계를 내가 내 힘으로 잘 유지해야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서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 운전대를 꽉 쥐고서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만, 그 결과가 나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쉴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만 나와야 안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디에 쉴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의 모든 일을 너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는 퍼즐들을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이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핵심은 주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과거에는 돈, 성공, 사람들의 시선, 집중, 나의 어떤 이기심, 고집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주들이 되어 내 삶을 지배해 왔지만 이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찾고 붙잡고 부르겠다라는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삶의 평강을 쟁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리고 사람의 애씀과 노력도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항복하는 마음, 이 순복하는 마음이 바로 평강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놀라운 평강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닦아야 된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자신들이 신뢰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믿음이 흔들리며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려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진 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평강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에 나의 현실에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 잠시 눈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이제 상황의 변화,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참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고 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끙끙 앓는 깊은 근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들이 오늘 당장 다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나의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제와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통제를 통해서 얻는 피곤한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샬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